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심겨서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삶에 합당치 않은 거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가 더욱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주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뤄진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짧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멕시코 중계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멕시코는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넓어서 이번에 중계수양회를 하는데 북부 따로 또 남동부 따로 중간에 뿌에블라에 있는 선교센터 중심으로 또 따로 세 군데서 중계수양회를 동기간에 했습니다. 총 그 53개 교회에서 2,326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간 선교센터 중심 그 모인 인원이 1,932명 모였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례할 때 한 124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멕시코는 선교사가 26분이 가 계시고요. 현지 전도인이 16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 수가 한 3,000명 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한 17, 18년 정도 되는데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도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이제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인 그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이제 끌어올려져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읽은 이 본문 속에 아주 잘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본문이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 세 가지 보석과 그 보석의 색깔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성도의 대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의 종기와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 성도의 종기와 영광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그런데 천상에 있는 무지개는 단색인 초록색의 무지개입니다. 지금이 봄이잖아요. 씨앗이 싹을 틔워서 다양한 어떤 식물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초록색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겨울 내에 죽었던 겉은 그 나뭇가지에서 연한 초록색의 잎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보면 온통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무지개가 초록색, 단색의 무지개잖아요. 이 초록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둘러있는 녹보석 같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주도적인 역사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주셨고 그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기 중에 산소도 만들어 놓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물도 주셨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자,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죠. 영적인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봄이 될 때마다 그 초록색으로 된 그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늘 마음에 좀 떠오릅니다. 보좌를 둘러있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 바로 생명의 색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봄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생명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좀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으로 끌어올려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사도께서 간증하시기를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하늘 문이 열리고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물질 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물질 세계와 신령한 세계 간의 거리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 지구 위에 대륙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외기권이 있고 그래 쭉 올라가서 우주를 거쳐서 영원한 세계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자마자 즉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은 천상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데반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자마자 바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로 즉시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역시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하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처럼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침례받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혹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즉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가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실제 초대교회 이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스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실제 있었던 교회인 동시에 이 일곱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일 후에 하늘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이 저 시퍼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열린 문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의 대표잖아요. 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사도 요한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이끌어서 신령한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될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은 더욱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이 득세하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이런 세상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사도 요한처럼 열린 문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끌어올려져서 2절, 3절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보게 됩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보석과 그 보석의 색깔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석과 보좌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위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 보배로우신 존귀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세 가지 그 색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첫째는 벽옥입니다. 이 벽옥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천성의 기초석이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열두 보석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첫 번째는 벽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벽옥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파랑색이에요. 그리고 아주 투명하고 맑습니다. 이 파랑색은 하늘의 색이잖아요. 이 벽옥은 파랑색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홍보석이 있는데 홍보석은 빨강색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 빨강색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구원할 수 없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 빨강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 녹보석은 초록색의 맑고 아름다운 보석이거든요. 초록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은 생명의 색을 상징합니다. 녹보석이 보좌를 둘러 둥근 무지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벽옥은 파랑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홍보석은 빨강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고 녹보석은 초록색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 세 가지 색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할 공자의 의로를 놓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 추방해내고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죄가 세상에 꽉 차고 관영할 때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여덟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거기 동성애까지 있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여러 도시들을 심판해서 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세상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의 하나의 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셔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뽑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무려 1900년 동안 칼이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심판을 하나님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 역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8절에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자도 내가 그로라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고 구원을 받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한 분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균형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특별히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 시편 10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여기 찬양을 합니다. 시편 89편 14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공의가 나오고 인자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주를 앞서 행한다. 주님이 그것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여기도 주님의 공의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의 성품을 말하죠.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랑은 어떤 죄인인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자,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죄,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정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이 됐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충족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할 때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세 가지 보석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요약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가장 세 가지 색깔로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녹보석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하나님의 보좌 뒤에 원형의 무지개입니다. 원형의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을 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언약입니다. 녹보석 같다 그랬으니까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신고 세상과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 세상과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 일곱 색깔이잖아요.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완전 숫자, 즉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언약임을 일곱 가지 색깔로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사용하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 5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에 비교될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물로 모든 세상 사람을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거기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과 저주를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거기서 다 해결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거기서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의 죄를 거기서 심판하셨어요. 자, 그 심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두시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해결했고 거기서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노하지 않겠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기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인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옮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지개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화평케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다리미가로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어짐으로 화평케 됐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녹색,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에요.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보좌를 둘러있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세 가지 색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그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비가 오기 전으로 해서 뜨는 것은 일곱 색깔 무지개지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초록색의 단색의 무지개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색은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벽옥인 파랑색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홍보석인 빨강색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녹보석인 초록색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완성된 복음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밝히 나타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계속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했던 엘리사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사역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에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과실이 맺지 못하고 전부 낙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고침으로 열매가 맺히게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그 3장에 보면 모압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 모압과 전쟁하러 나가는 거기에 에돔을 둘러서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군사와 모든 생축이 죽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마침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오게 해서 그 군사와 생축을 다 살리는,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또 보면 성도들이, 선지자 성도들이 먹으려고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야등덩굴이 들어가서 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독을 제거함으로 역시 사망에서 생명이죠.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 생명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동시에 이 참 신비한 것은요, 이 벽옥 파랑색, 그리고 홍보석 빨강색, 녹보석 초록색, 이게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빛의 삼원색인데 이 빛의 삼원색을 전부 합치면 흰색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즉 사도 요한이 보신 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바로 파랑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을 합치면 거기 흰색이 되는 것처럼 그 바로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흰색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비한 것은요, 세 개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에요. 그것도 참 놀랍죠. 세 개의 삼원색은 파랑색, 빨강색,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을 합치면,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자,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흰색이 되고 세 개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끝까지 추구하더라도 결국은 캄캄한 어둠, 검정색인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석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종기와 어떤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동시에 이 세 가지 색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다시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특별히 흰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24 장로들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은 택한 숫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입니다. 이 모습은 24 장로들이라는 특별한 이 분들만 보좌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이 모습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분들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결국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게 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요,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금 면류관은 영광을 말합니다. 자,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즉 구속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면류관은 영광을 말해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도 같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은 계속 바울사도의 전도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은 것은 그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통일국가를 이룬 왕입니다. 즉 구원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뿐 아니라 영광도 같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자, 구원은 주님의 보혈로 거저 받아요. 그런데 영광은요? 영광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차등이 있다는 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영광 같은 건 안 받아도 되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신구약 성도를 대표했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위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종기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4절 5절은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한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확실하게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라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육체가 죽지만 생명의 부활로 육체까지 살려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힙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거기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예요. 우리 얼마나 존귀하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상이 뭐냐?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거기 24장로가 앉아있던 그 보좌예요. 그것이 성도가 얻는 영광입니다. 위치입니다. 그것은 결코 천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결코 거기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거기에 앉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에 속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보좌를 약속했습니다.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건이 아니고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본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안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땅의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주기 원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위치를 영광을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24장로가 24보좌에 앉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의 탄생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탄생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는요, 열 달 동안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기 위한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기 위한 그 수고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대신 받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생명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 수고와 고난이 있는 그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때 어떻게 참여했느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거기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죽으셨어요.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또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한 알의 밀처럼 죽는 수고가 있을 때 수고와 고난이 있을 때 거기 영적인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거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중계수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형제가 연합하고 수고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수고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데 이번에 3박 4일 동안 또 중계수양에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동거하고 함께 할 겁니다.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죠.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슬은 은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번에도 많은 영생의 열매가 탄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계수양의 사전 접수가요. 그 작년 이번 충계수양의 사전 접수가 작년 추계수양의 사전 전체 인원보다가요 무려 한 500명 많이 접수를 했어요. 500 작년 추계 학예 끝난 추계보다가 500명이나 더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무려 140명 정도를 작년 추계보다 더 많이 접수를 했어요. 사전 접수에 지금. 그래서 한 7,40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생명 탄생의 역사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계수양회를 위해서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이뤄진 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번에도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 성도들 사용해 주시고 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번에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